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와이드 장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연호입니다.
왜 흔히 그 사람의 손길, 관심이 닿지 않는 그런 지점이랄까요? 운전할 때도 직접 뒤돌아보지 않으면 거울로 잘 보이지 않는 자동차의 옆구리쯤일까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점이라고 해서 사각지대라고 하죠.
네, 그렇게 부르죠.
네.
운전할 때 사각지대를 잘 보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다 하면 북한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를 벌이게 되는데요.
네.
바로 UN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주목할 소식인데요. 인권이란 단어조차 낯선 북한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네.
이 시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반도 뉴스 초점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소식, 또 미국의 대북 제재 움직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 소식, 또 게리 세이머워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과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사상식, 기자수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넷째 주 시사와이드,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시사와이드 한반도 뉴스 초점부터 열어봅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을 겨냥해서 위협적인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인데요. 최원기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원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키 리졸브 훈련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 이런 주장까지 했었는데요. 키 리졸브 훈련 끝났죠?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시작해서 21일,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모두 끝났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은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연례 합동 지휘소 훈련인데요. 올해는 미군 3천여 명과 한국군 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네.
미군은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 사령부를 포함해 미국 본토에서 약 2,500명이 증원됐고요. 어디까지나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란 점과 훈련 계획까지 북한에 알리고 있지만 북한은 늘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훈련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죠?
네. 이달 초에 시작해서 다음 달 말까지 실시되는데요. 독수리 훈련은 미군과 한국군의 야외 전술 기동 훈련입니다. 미군 만 천여 명과 사단급이 한국 군부대가 참가해서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훈련을 벌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미국이 이례적으로 전략 폭격기의 비행 훈련 사실을 공개를 했어요. 관심을 끌었죠.
그렇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부장관이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네.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B-52 전략 폭격기의 비행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카터 부장관의 예고대로 19일 B-52 전략폭격기가 한국 상공을 비행하면서 폭탄 투하 훈련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지난 8일에도 비슷한 비행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건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두 훈련 모두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했습니다.
네, 이 다른 훈련보다 B-52 전략폭격기의 그 비행 훈련이 큰 관심을 받은 이유가 따로 있었을 텐데요. 어떤 폭격기입니까?
B-52는 한마디로 하늘을 나는 요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을 날아가 폭격한 뒤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입니다. 지난 1950년대 소련에 대한 핵공격을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미공군의 주력 폭격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 900kg의 재래식 폭탄 35발과 순항미사일 12발을 장착할 수 있고요.
네.
폭발력이 200킬로톤에 이르는 순항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폭발력이 16킬로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위력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기서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거기에 실려있는 핵탄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대지 미사일은 통상 뭐 250킬로에서 3000킬로까지 사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가까이 와서 지나가면서도 필요시에는 그 해구산을 제공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단한 폭격기 같은데요. 미국이 굳이 이 비행훈련을 공개한 게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미 국방부가 직접 그 의미를 설명했는데요. 네.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B-52 폭격기가 핵무기 운반을 포함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틀 대변인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미군 핵 잠수함도 이번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그것도 역시 주목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핵 잠수함인 샤이엔이 한반도 인근에서 미한 연합 해상 기동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이번 훈련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실기동 훈련의 일환으로 동해와 남해 그리고 서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이 핵 잠수함 이름이 샤이엔인데 잠깐 알아볼까요?
네, 샤이엔은 미 7함대 소속으로 하와이 진주만이 모항입니다. 수직발사 순항미사일과 첨단 전투체제로 무장한 최신형 공격형 잠수함입니다. 1996년에 건조된 6,900톤급의 잠수함으로 원거리 지상 공격이 가능하고요.
네.
지난 2003년 이라크 자유작전에 참가해 토마호크 순항미사를 발사하면서 초반에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3개월 이상 깊은 바다에 머물며 언제든 핵 공격이 가능한 데다 또 전투기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핵 잠수함이 북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 국방안보 포럼 양욱 연구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핵탄두를 장착해서 공격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제 훈련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어떤 연습이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마침 26일이 천안함 폭침 3주기인데요. 미국과 한국으로서는 이번 해상훈련에 아무래도 중요한 의미를 뒀을 것 같은데 훈련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 측에서는 핵잠수함 이외에도 맥케인함과 맥캠벨함, 피츠제럴드함, 그리고 라센함 등 9,000톤급 이지스함 4척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7,600톤급 이지스함인 서해 유성용함과 율곡 2함을 비롯해 구축함과 군수지원함, 초계함 등 약 30척의 함정이 참가했습니다. 해상 사격 훈련과 미사일 탐지 그리고 잠수함 추적 훈련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한 연합훈련 소식이었습니다.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뉴스 초점 계속해서 이성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미국 재무부의 데이비드 코언 테러금융 정보 담당 차관이 동북아시아 방문을 했는데요. 코언 차관의 이번 방문 어떤 목적입니까?
네, 코언 차관은 대북 금융 제재를 총괄하는 미국의 실무자입니다. 대북 제재 방안을 놓고 관계국들과 논의하고 특히 미국이 추진 중인 대북 금융 제재와 관련해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일본과 한국, 중국에서 당국자들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일본에서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 코언 차관은 가네하라 노부카스 관방부장관보와 야마자키 다스오 재무성 국제국장,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심의관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네.
코언 차관은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를 설명하고 일본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네, 조선무역은행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주요 외국환 은행입니다. 지난 1959년에 설립됐는데요. 재무부에 따르면 이 은행은 2009년 대량 살상무기 확산 활동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조선광선은행에 중요한 금융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네.
또 재무부는 조선무역은행이 수백만 달러의 거래를 촉진하면서 북한 제1의 무기거래 조직이죠.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와 금융조직 단천상업은행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일본 측의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반영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일본도 미국과 같은 형태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쿠원 차관이 그 다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2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죠.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났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논의했습니까?
네, 쿠원 차관은 임 본부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094호의 이행 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저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데 양측은 동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습니까?
네, 국제사회의 북핵 폐기 원칙을 기초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을 하면서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 방안이죠. 이른바 투트랙 접근법이 강조됐습니다.
네.
이 코원 차관이 한국에서 또 다른 관계자들도 만났습니까?
예, 코원 차관은 김규현 외교부 차관과도 만나 대북 제재의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해 북한 사람들이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코원 차관은 외교부 관리들을 만나기 전에는 최종국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 만나서 북한과 이란의 제재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네.
이 자리는 주로 미국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코원 차관의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됐죠?
일본과 한국 다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불법 금융거래 차단 문제에 중국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코원 차관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22일 귀국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미국 의회에서도 대북 금융 제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하원이 준비 중인 대북 제재 법안은 방코 델타 아시아식 금융 제재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20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죠. 헤리티지 재단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외부 자금 유입 차단에 초점을 맞춘 초당적 법안을 몇 주 안에 발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외국은행을 이용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부 자금을 유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네.
2005년 미국 재무부가 시행한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식 금융제재와 비슷합니다. 또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 강화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효과적인 제재가 되려면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5년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가한 금융 제재는 아주 효과적이었던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로이스 의원은 지금의 상황이 당시보다 북한 정권 입장에선 훨씬 더 절박하기 때문에 과거에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북한 정권 입장에서 훨씬 더 절박하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나요?
네,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를 잃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도발적인 행동은 그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방코델타 아시아식 금융 제재를 가하고 마약과 미사일 부품 같은 불법 화물을 수송하는 걸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미국과 주변국이 공해상에서 차단하는 노력을 강화한다면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제재가 이제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사실 그 중국의 협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중국이 대북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련해서 열쇠를 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인내심을 점차 잃고 있다고 로이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네.
또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로 동아시아에서 무기 경쟁이 시작되는 걸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움직임 이성원 기자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초점 이 시간에는 김영권 기자와 함께 북한 인권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매우 바빴죠.
네,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사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서 저도 취재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네, 예, 저도 옆에서 봤는데 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한 인권단체의 표현인데요.
네네.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에 대해서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유엔의 조사위원회 결의는 대개 전쟁이나 분쟁국에서 발생한 반인도적 범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설립돼 왔었습니다. 전범이나 인종차별에 따른 대량 학살 등을 그 조사 대상으로 했었죠.
네.
그런데 그런 통념을 깨고 유엔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이 표결 없이 합의로 조사위원회 설립을 결의한 겁니다. 사실상 만장일치와 같은 의미죠.
네, 그만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은 너무 오랫동안 북한 주민들의 권리가 북한 정권 때문에 유린되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너무 오랫동안 국제사회와 그런 인권 개선을 위해서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응에 나설 때가 됐다는 거죠.
네. 이 결의안을 채택할 때 그 유엔 인권이사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결의안은 51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서명을 할 만큼 지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네.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 주재 대사는 이날 결의안은 적대 세력이 조장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전면 배격한다 이렇게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나라도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 정권이 전 세계가 표준으로 삼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국제사회의 분노와 피로감이 쌓인 거죠.
네. 자, 그럼 조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서 또 무슨 활동을 하게 됩니까?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3명의 위원과 수십 명의 인력이 1년 동안 북한의 조직적으로 만연된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유엔 사무총장은 조사를 위한 모든 자원과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세 명의 위원 가운데 한 명은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현 마르츠키 다르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맡게 됩니다.
네.
그럼 조사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르스만 보고관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9가지 인권 유린에 관한 유형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네. 9가지 인권 유린 유형이라는 게 뭔가요?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과 정치범 수용소, 고문 등 비인간적인 처우, 임의적인 구금, 성분 차별, 표현과 이동의 자유 유린, 생명권, 또 납북자 등 강제 실종에 관한 유린 행위들을 말합니다.
네.
그 주민들의 식량권 유린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는지 이런 식량권 유린 문제의 배경을 조사하는 겁니다.
네.
북한 정권은 경제난이 서방세계의 제재 때문이라고 선전하지만 국제사회의 입장은 그와는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정부의 최우선 의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선군 정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인민공화국이란 곳에서 인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과 식량이 인민이 아닌 김정은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해 왔습니다.
네.
다르스만 유엔 보고관도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그러니까 천재나 뭐 외부 문제보다 정권의 실책과 체제 논리 때문이란 겁니다.
네.
다른 8가지 유형도 같은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표현과 이동의 자유가 좋은 예인데요. 서세평 북한 대사는 이날 북한의 인권 유린은 전혀 없다면서 인민들은 다른 나라 어떤 누구보다도 인권을 보호받고 또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걸 마음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지? 또 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못 가고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건가?
네.
그런가 하면 또 인민 우선이라면서 왜 입당을 못하면 사회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심하게 받나?
네.
그런가 하면 또 대체 무슨 보람이 있다고 내가 수령을 결사옹이하며 총폭탄이 돼야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위배되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권리가 철저히 유린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실태와 원인을 조사한다는 거군요.
네.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 책임 소재까지 철저히 묻겠다는 게 조사위원회의 중요한 활동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결의가 매우 강력하다는 거죠. 조사위원회가 1년 뒤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반인도적 범죄 혐의 여부와 책임 소재를 가리며 또 국제사회는 그에 따라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네.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서 수단 대통령처럼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북한 당국의 협력 없이는 사실 그 실태 조사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도 북한 정부가 전적으로 조사에 협력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에 협력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중요한 유엔 결의 위반으로 나중에 추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엔 이미 2만 4천 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살고 있고 그 가운데 수많은 피해자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유엔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쭉 정리를 듣고 나니까요. 북한 인권 개선의 전환점이다. 또 이정표가 세워졌다라고 반기는 국제인권단체들의 그런 반응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김정은 정권이 이런 세계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인권 탄압을 먼저 멈추는 것이라고 유엔과 또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또 인민들에겐 기본적인 자유를 제공하고 정치범 수용소 같은 너무 잔인한 시설들을 폐쇄한다면 인민들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사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는 소식 김영권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지난주 한반도 현안을 정리해드리는 시사와이드 한반도 뉴스 초점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시사상식 기자수첩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오프스가 부릅니다. Life is Life.
YD 시사상식. 오늘은 B-52 전략폭격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가 지난주 미한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비행훈련을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이 사실을 공개했고 북한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전략폭격기는 주요 군사시설과 산업시설, 도시 등 적의 전쟁 수행 능력과 직결된 전력의 근원을 공격하는 데 투입됩니다. 지난 1954년 도입된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는 최대 항속거리가 14,000km에 달하고 공중급유를 받을 경우 무제한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음속에 약간 못 미치는 빠른 속도로 비행하면서 최대 상승고도가 15,000m에 이릅니다. 최대 31톤의 폭탄을 실을 수 있어 미군이 보유한 폭격기 가운데 최대의 위력을 자랑합니다. 지난 90년대 초 걸프전 당시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다국적군이 투하한 폭탄 가운데 약 40%를 이 B-52 폭격기가 담당했습니다. B-52 폭격기는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함께 미국 핵전력의 3대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은 5,300만 달러며 현재 80여 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YD 시사상식, 오늘은 B-52 전략폭격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사와이드 기자수첩 열어봅니다. 지난주에는요, 백악관 전 고위관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도발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을 인터뷰했죠. 백성원 기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세이모어 전 조정관 어떤 사람인가요?
예, 핵확산 방지 분야 그리고 또 군축 이런 그 미국의 각종 안보 현안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인데요. 네. 또 북핵 문제라든지 원자력 협정 이런 그 오바마 행정부의 한국 관련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역임한 뒤에 최근에 미국 하버드대 벨퍼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네, 정부를 떠나자마자 저희 방송과 인터뷰를 한 건데요. 북한 문제에 대한 현 미국 정부의 시각을 좀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핵 능력이라든지 확산의 위험성, 그리고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고 또 어떤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물론 뭐 현직을 얼마 전에 떠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나마 그 내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명확하고 또 구체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백악관 관리로서 그동안 중요한 내부 정보를 접해왔다는 이점 역시 무시할 수 없었고요. 네. 따라서 북한과 관련해서 사실에 그래도 보다 가까운 관측을 들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바로 직전까지 정부 요직에 있던 사람이 북한의 핵 위협은 엄포형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에 워싱턴 핵 타격까지 거론하면서 협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북한이 실제 핵공격을 실행에 옮기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얘기인데요. 북한이 그럴 의지도 없고 또 능력도 없다는 게 세이머 전 조정관의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체제 보존 욕구가 유독 강한 북한이 핵을 사용해서 자멸의 길을 택할 리도 없고 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고 싶어 해도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네, 북한의 핵 공격 능력,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여러 가지 주장과 또 관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세이머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둔 거군요.
예, 아주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네. 전 현직 정부 관리들과 보통 인터뷰를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가능성을 제기한다든지 혹은 좀 모호한 대답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세이머의 경우엔 결론이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핵 능력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안정적인 장거리 로켓 발사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또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한 적도 없고 그럴 기술도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북한의 위협을 평가절하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물론 아닙니다. 네. 다만 이게 위험하긴 위험한데 핵과 관련된 위험 상황이 아니라고 이게 선을 긋은 건데요. 네. 그럼 북한의 행동이 왜 위험한가? 바로 이 연평도 폭격과 비슷한 종류의 도발, 이런 국제적인 도발이 되겠죠. 네. 이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 때문이라는 건데 이어서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공언한 대로 여기에 보복 공격에 나서는 상황, 바로 이런 게 위험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또 북한이 당장은 핵 공격 능력이 없더라도 그런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걸 미국이 서부 해안에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기로 한 그 계획의 이유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미국의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북한의 공격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막아내야 하는 그 한국으로서는요, 또 북한의 위협이 더 피부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핵무장 주장도 나오는 거고요.
네, 한국에서 그런 논의가 확대되고 있죠. 세이머 조정관은 한국이 핵 개발에 나설 필요가 없다. 미국의 강력한 핵 우산이 한국을 잘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만큼은 뭐 단호했습니다.
네.
물론 미 정부 당국자들, 뭐 여긴 같은 의견입니다만, 세이머 조정관의 경우엔 좀 의외였던 게 한국 입장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오는 건 이해할 만하다. 또 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 철수가 현실화된다면 이런 주장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힘을 받을 것이다.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를 깔긴 했습니다만
네.
상당히 현실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당국자들로부터는 좀 듣기가 힘든 인상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네. 또 대북 제재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게 중국의 의지와 또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효과도 예단할 수가 없고요.
예.
세이머도 그 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세이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 당국자들과 또 전문가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네.
세이머의 경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상당히 예측 가능한 행동 양식을 보였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무슨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한 다음에 유엔 안보리가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면 바로 협상으로 돌아서는 과거에 익숙한 패턴이죠.
네.
그런데 이게 다 김정일 체제 때 얘기고
네.
이런 순환을 과연 김정은이 답습을 해서 이제 평화공세 쪽으로 가는 수순이 될지 그런 차례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추가 도발 쪽으로 움직일지 예상이 힘들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세이머 조정관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네. 네.
아주 솔직한 답변이네요.
네.
중국의 태도와 관련해서도 아주 명확한 지적을 한 걸로 아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예, 중국이 과연 대북 정책을 재조정한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북한과 전통적 관계를 물밑에서 유지하는 것이냐 이 문제 뭐 요즘 한창 논쟁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세이머의 진단은 이걸 뭐 다 포함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중국이 이 두 가지 이해관계의 상충을 조절하는데 뭐 그동안 봤듯이 아주 능하다. 따라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압박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 활동을 지지하면서 완급을 조절해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는 단계는 중국의 대북 압박이다. 하지만 중국이 조만간 6자회담 재개 노력을 기울여도 놀랄 게 없을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글쎄요,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관련해서 뭔가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미국의 북핵 정책이 비핵화냐 비확산이냐 이런 의문 많이 들거든요.
네.
이 질문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네.
보통 미국 당국자들에게 질문을 하면 오해하지 마라.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산 문제를 언급을 하면 거긴 자동적으로 비핵화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문제가 별개가 아니라고 십중팔군 이런 대답을 내놓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뭐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세이머 조정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답이 전혀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모든 당사자가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비확산은 당장의 문제지만 비핵화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
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할 수는 없고 여전히 중요한 목표이고 따라서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 미국 정부의 또 지속적인 대북 정책으로 인터뷰에서 가장 강조해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네. 네.
현 미국 정부의 대북 기류를 읽을 수 있었던 게리 세모 전 조정관과의 인터뷰 백성원 기자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난 한 주 한반도 현안 여기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노래를 골랐더니 이 세이모 조정관 이름이랑 참 비슷해요.
네,
게리무어의 Still Got the Blues 골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고요.
네, 저는 김연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be so easy to give my heart away. But I found out the hard way, there's a price you have to pay. I found out that love was no friend of mine. I should have known time after time. So long, it was so long ago, but I've still got the blues. Used to be so easy for the love again. I found out the hard way, it's a road that leads to pain. I found that love was more than just a game, playing to win.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